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의 달 설교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은 바로 삶의 가치가 우리 각자의 삶의 가치가 풍성히 피어나야 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꽤 유명하게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이고 또 캐톨릭 신부이신 분이 있죠. 헨리 나우엔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부는 예일대와 또 하버드대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죠. 신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좋은 책을 쓰고 또 훌륭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치유의 길도 열어주고 또 회복의 길도 열어주었던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공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은 회복하게 해주는데 자신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긴 했는데 결국 자기를 돌보지 못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제 위기를 느낀 나우엔이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 삶의 전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라르시 공동체, 이제 그 구체적인 이름은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인데요. 그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공동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지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공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헨리 나우엔은 라르시에서 이제 전직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자기 자신 됨의 인간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고 또 터득하면서 뭐 우울증을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가치를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풍요롭게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분이 그 후로 쓴 책들 아담이라든지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든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들은 오늘 21세기 이분은 이제 우리 20세기 말에 돌아가셨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기독교가 꼭 찾아야 할 참된 영성의 안내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 사역자이고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또 일하는 것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손민석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제 가정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임을 저는 믿고 삽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저라는 인간을 불러주시고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됨을 배워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헨리 나우엔과 같은 비관과 우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목적하신 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목적하신 바가 뭡니까? 그냥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 지고한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이런 것을 해내야만, 이런 것을 이루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는 떳떳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삶의 가치를 이미 크게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라는 것은 획득하고 따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따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돈하시면 훨씬 더 쉬운 인생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가족이란 세상 어디에서 보다도 자기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이 정말 비천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앞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매우 친숙한 이야기이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산으로 먼저 받은 그 재산을 다 이제 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에서 좀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왜 아버지는 아들의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1번, 평생 가지고 있으면 이 해악이 될 이 재산, 이거 다 탕진해버려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2번,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준 것이 기특해서, 그냥 애비맘 알아줘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쁠까요? 3번, 이제 함께할 아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정답은 항상 3번이라는 거 아시죠? 3번, 3번입니다. 참 3번. 2014년도 가을 수양회 이후로 우리 교회 선지 질문은 뭡니까 이거? 하여튼 3번입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아들의 과거 행적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지 않죠. 왜 또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눈앞에 보이니까 좋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지금 아들의 존재를 자기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하시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잘해도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즐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자랍니다. 나를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나의 강력한 한 편이 생겼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 앞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욕이 있고 도전할 수 있다. 이럴 때 자기 삶에 왠지 모르는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모하게 이거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도전하는 이것은 내게 분명한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 나를 즐거워하시는 모습 앞에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삶으로써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면, 아, 그러면 가까워졌었던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까워졌으면 그 다음에 더욱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워졌으면 그것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열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의 그 즐거워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가정이란 부모와 자식지간, 또는 부부지간, 또는 또 뭐 형제와 자매지간, 동기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뭐 다 알아도 좋고 어느 뭐 누구 특별한 어떤 가족 일원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리고 나는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족 일원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라도 좋고 또는 누나라도 좋고 동생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고 나랑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편이 되고 뭘 이렇게 잘해라, 너 이래가지고 살겠니,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너랑 있는 게 난 좋아. 너 이렇게 너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같이 함께 하니까 이거 못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나보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가지셨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너무 영어적이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가족의 일원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30대 전후의 젊은 엄마와 한 서너 세 살 정도 됐을까요? 말을 이제 조금 하는 애였던 것 같은데 서너 살쯤 돼 보이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손희영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맥도날드 가서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모자가 우리 옆 테이블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 엄마가 아들 먹을 것을 이제 사다가 이렇게 쭉 펼쳐주고요. 잘 먹게끔 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정말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엔 한 25분, 30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스마트폰에 팔려 있으니까 아이가 굉장히 얌전했어요. 그러니까 밖을 멀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감자칩 하나 집어먹고 그 다음에 또 한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연신 창밖을 내다보면서 감자튀김을 먹던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다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었냐? 높이 필요한 거 없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가까이 뭐 바로 1미터 앞에서 봤으니까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이제 챙겨서 아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 엄마도 좀 안 돼 보였지만 아이가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식사는 교제의 자리이고 교통의 자리인데 한마디 대화가 없고 뭔가 진짜 이렇게 만남이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관심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상식으로는 이 식사 자리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말하기도 쉽고 이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한테 좀 너무 소외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좀 그 사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2월에 제가 한국 갔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종종 저는 이제 양식집에 갑니다. 그 파리바게트라고 이제 가서 이제 아침을 사 먹곤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은 이제 그 우리 나라 빵집에는 이렇게 자리가 있고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아침 먹이려고 데려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그 유치원 초등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온 엄마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뭐 바로 지척이죠.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빵과 우유와 이제 주스 잔뜩 사다 놓고 이제 먹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본 이 엄마와는 상극입니다. 천천히 먹어. 이거 더 마셔. 너 이거 더 먹을래? 아니 이제 그만 먹어. 막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먹고 나서는 조금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책 보더라고요. 애 책도 꺼내고 자기 책도 이렇게 꺼내고 그래서 책 보자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3, 4분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똑바로 들어. 허리 펴고 봐. 상에 턱 꿰지 마. 하여튼 엄마 책은 폼이에요. 저도 그 옆에서 책을 읽다가 똑바로 봐야지. 허리 펴야지. 저도 움찔움찔해요. 옛날에 엄마 음성 듣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서 그 시선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절정은 죽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죽집에는 저와 그 두 모녀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조용하게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립니다. 이제 다 먹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딸을 독촉을 합니다. 야, 빨리 먹어. 딸이 반문하죠. 왜? 아직 시간 많아. 지금 이거 다 먹고 가도 15분이나 남아. 그랬더니 엄마가 일찍 가서 앉아있으면 더 좋잖아. 정적. 쫙 들어가는 가운데 저의 뜨거웠던 죽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딸 입에서 결국 고함이 나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체하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 먹고 체하는 사람이 어딨니? 저는 그 두 모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봐 그럴까 봐.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본 이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는 뭐 다 미국을 대변하고 한국을 대변하는 그런 엄마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극대조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양쪽 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즐거워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엄마도 좀 이렇게 즐거워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미국 엄마는 아이를 버려둔 것 같고 한국 엄마들은 먹는 거, 책 보는 태도, 뭐 심지어는 학원 시간 5분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조종하는 그 엄마의 그 파워에 아이가 얼마나 정말 힘들까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솔직히.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들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데요. 그런데 이 상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과 누나, 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래도 내가 지금 함께 앉아서 뭐 햄버거를 하나 같이 먹고 있다. 그럼 이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서 즐거움으로 식사가 좀 그렇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앞질러 가는 거죠. 항상 앞질러 가는 거죠. 지금 빨리 먹고 뭐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그 생각. 그래서 어떤 그 영성원에서는 식사 시간을 절대로 그 30분 이하로 끝내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얼마 만에 하십니까? 한 5분이면 하십니까? 식사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에 이제 성이 안 차면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대상은 누구든지 가족 일원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그 가족이 망할 것 같아서 뭐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거슬리니까 자꾸 뭔가 자기를 이렇게 더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뭔가 자기의 기준에 차면 좀 이렇게 자기가 성이 차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될 것 같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대는 그렇게 따라와 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설정한 건 아니죠. 설정한 건 아닌데 꼭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죠. 항상 부딪힘이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에서든지 우리가 조금 더 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에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즐거워만 하고 그럼 양육은 안 합니까? 디시플린 필요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디시플린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도 좀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그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회복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지금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고 세련되지 않고 그리고 거칠기까지 하고 부족해 보이고 하더라도 날 것 그대로 그 상대의 날 것 그대로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거나 더 아름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뭐 매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되면 한번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냥 너랑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좋다. 나는 당신과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참 즐겁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뭐 믿으실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 양가 감정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 드렸죠? 양가 감정, 영어로는 ambivalence. 이게 상반되는 두 감정 또는 세 감정이 이렇게 병존하거나 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인정,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빠가 뭘 하라고 하거나 뭐 같이 하자고 하면은 왠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왠지 싫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좀 상관받지 않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치 있는 아이다. 난 이렇게 부모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의 인생 중에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에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19살 때 미국으로 도미하면서 왠지 이런 감정도 있었어요. 아, 이제 내가 엄마 품 떠나니까 아주 편하겠구나. 아, 이제 됐다. 물론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는데 됐다. 이제 어머니 방학 동안에만 가서 보면 되니까. 이런 생각. 저의 숨겨진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 하고 있는지도 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삶이 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느냐, 천만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뭔가 인정과 또 칭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나의 참 가치는 가리워진 채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또 챙겨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서로에게서 피어나는 함께함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비로소 여기서 참된 디시플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시플린, 훈련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참된 성장이지 않습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죠. 훈련 받는 사람은 참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죠? 참된 성장을 위해서 디시플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훈련하실 때, 오늘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삶을 나누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어땠죠? 탕진했고 지쳤고 상했고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죠. 비루하기가.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 보고 그렇게도 좋아한 것이었죠. 그렇게도. 그럼 우리의 상상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맨날 아, 아버지가 나를 즐거워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그리고 그냥 맨날 띵까띵까 사는 거 아니죠. 이제는 오래간만에 들어온 집 다시 배워야죠. 아버지의 뜻이 이렇구나. 아, 아버지의 의도가 이래서 우리 집에는 이런 규율이 있구나. 아, 아버지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과정은 아들에게는 훈련이죠. 그러나 이 훈련이 군대 훈련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강압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발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더 알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더 깊은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더 알고 싶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훈련의 모드로 돌입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인생의 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 훈련을 하면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자신이 이렇게 지금 나설 수 있는 것이죠. 훈련에 자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훈련은 항상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훈련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그게 훈련의 또 참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인성의 또는 뭐 어떤 습관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목적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훈련하는 것은 내가 나 잘 되려고 훈련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도 몰랐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도 못 찾았던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치가 없는데 그 없는 것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열등감과 정죄감이죠. 열등감과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삶의 왜곡이죠. 아버지가 동생 위에서 잔치를 베푸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난 이 아이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리고 탁 뛰쳐나가는 사춘기 애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확실하게 아버지가 말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 나가서 탕진하고 했을 때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한 끈으로 엮어진 공동체이죠. 가족이라면 과연 다른 가족 일원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는가? 아버지는 지금 이것을 첫째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의미가 흐려질까 봐 여기서 딱 피어리드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 다음 문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 없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 지금 이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쉽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저의 의도에서 좀 벗어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그대로 받아주는 건 사실 경험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고 내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하면은 내가 이거 힘들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확 싫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어렵죠. 우리가 훈련을 한다 또는 뭐 잔소리를 하고 뭐하고 뭐 아주 뭐 엄청나게 그 에너지와 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시간과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이거 계산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도 좀 단언하니까 기분 나빠하실까 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또는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엘리의 아들 보시잖아요. 또 더 나아가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배우자는 자기 갈 길 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쉬운 일입니까?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이 삶의 문을 활짝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기서부터 풍성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조금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이 나의 삶에 먼저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언가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고 내가 더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헨리 나우엔의 삶의 결과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우울이고 비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힘써 달려가기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길을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또 가장 복되고도 아름다운 그 쉬운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께도 참으로 귀한 정말 생기가 돋아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한대로 발견되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 깊은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